제가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한 절만 읽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진리의 말씀, 성경을 시대를 따라 또 교리를 따라 이렇게 바르게 나누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워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연구하라고 하는 이런 좋은 말씀을 오늘 가지고 오늘 금요일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한 대로 오늘부터 두 달이나 이제 세 달에 걸쳐서 금요일에 개혁신학 칼빈주의 바로 알기라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개혁주의 신학과 또 이것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칼빈주의에 대한 이런 강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혁주의 아니면 이제 칼빈주의는 주로 이제 장로교회가 이제 믿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는 대다수 교회들이 장로교가 아니라 침례교나 이제 침례교에서 이제 파생된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 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소수의 교회들이 이 칼빈주의를 이제 믿고 있습니다. 17세기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영국에서 침례교회들이 이제 많이 세워지면서 두 부류의 이제 침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너럴 뱁티스트라고 하는 게 있고 파티큘러 뱁티스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너럴 뱁티스트는 누구든지 믿으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런 걸 믿는 그런 침례교회, 제너럴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파티큘러하다고 하는 거는 특별히 선정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독특하다, 특수하다, 이제 이런 그 침례교회가 있습니다. 제너럴 뱁티스트가 전 세계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제 퍼져 있습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감리교, 그다음에 성결교, 그다음에 오순절 은사주의 이런 교회는 대개 요한 웨슬리가 가르친 알미니안주의라고 하는 이건 신학을 이제 따릅니다. 이제 이번 칼빈주의 바로 알기 주제를 가지고 이제 강연하면서 나중에 이 두 개의 차이가 무엇인가, 왜 이런 것들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오게 됐는가, 이런 것들도 여러분에게 교회사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입니다. 바이블 빌리버예요. 그래서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성경에 맞으면 성경에 맞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의가 맞아서 그 주의대로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경이 맞는다고 하면 그 맞는 것을 성경에 따라 믿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미리 이제 밝혀두지만 저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칼빈주의자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자도 아닙니다. 또 이런 이제 강해를 이제 한다고 하니까 벌써 우리가 이제 자유의지를 주장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유의지를 주장하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다라고 이제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고 또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을 주장한다 이렇게 이상한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허수아비처럼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이다 해서 그 허수아비를 막 때리는 거야. 우린 못 때리고 우린 그런 거 믿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은 펠라기우스를 따른 사람도 아니고 또 펠라기우스하고 논쟁을 했던 어거스틴을 따른 그런 사람도 아니고 칼빈도 따르지 않고 루터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는 사람입니다. 그대로 이제 믿는 사람이에요.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왜 그래?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에 0.1%라도 일조하는 그런 거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또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 이제 믿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10절 가서 보니까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구원받은 뒤에 거룩한 삶이 성도들의 삶에서 나오는 것이 정상이라고 이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부터 한 400년, 45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고 또 지금 칼빈주의자들이 믿고 그대로 이제 늘 주장하는 다섯 가지 솔라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섯 가지 솔라를 철저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섯 가지 솔라는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다섯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들의 이 다섯 가지 솔라, 이것이 이제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장을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의견에 이제 우리가 동조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좀 무거운 주제에 개혁신학 칼빈주의 이제 바로 알기라는 이런 주제, 왜 이런 주제를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두세 달에 걸쳐서 강의를 해서 시리즈를 하려고 하는가, 왜 이런 게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13년 반 동안 여기 이제 사랑침례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2,000편 정도의 이제 설교와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거의 중요한 모든 책들을 다 강의를 했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 시리즈를 이제 통해서 말씀드린 이제 강의했습니다. 저희 사랑침례교회 이제 홈페이지 목사 칼럼에 가서 보면은 설교 본문 게재, 내가 보는 주석과 내가 사용하는 성경 소프트웨어 소개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은 목회를 시작하면서 2009년 4월 15일에 제가 이제 써서 올린 글인데 제가 어제 가서 이제 살펴보니까 한 4만 9천 명 정도가 그 글을 봤습니다. 그 글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튜 헨리, 엘버트 반스, 그 다음에 제미슨 파우셋 주석서 등이 매우 유용하고 최근에는 위얼스비와 존 필립스의 주석도 보고 있습니다. 또한 로크맨 박사, 그 다음에 낙스, 라킨 등의 이제 책들도 참조합니다. 성경 본문과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책들을 보며 저 자신이 스스로 유익을 얻은 것들을 정리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설교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설교 본문 자료를 만들어 놓고 보니 이제 모든 설교에 설교문을 같이 실으면 다른 설교자들에게도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끄러운 원고지만 모든 그 설교에 원고를 같이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속에 따라 우리의 모든 교회 안에 들어있는 모든 동영상, 그 동영상을 가서 클릭하면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거의 다 모든 원고가 그대로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설교 강의 노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 것은 많지 않고 대부분 믿음의 선진들의 것들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목사 후보생이 이 원고들을 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연습을 하면 좋은 설교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쓰면서 제가 여러 사람들의 주석서도 보고 또 그 다음에는 성경 연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소개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설교하거나 이제 강의하면서 참고하는 모든 자료가 어디에 있다 하는 거를 모든 사람에게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저는 또한 목회하면서 교회 성도들에게 성경 이외에 읽어야 할 책들, 특히 이제 우리가 경건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책들을 저와 또 제 아내가 먼저 읽고 소개하는 것을 늘 습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한 5, 6년 동안에는 존 파이퍼, 존 메가더, 그 다음에 R.C. 스프롤, 그 다음에 엘버트 몰러, 그 다음에 웨인 그루뎀, 팀 켈러, 폴 워셔, 우리 뭐 한국에는 장로교인들이 이제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 장로교 이제 칼빈주의자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분들, 미국에 있는 분들이죠, 주로.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김남준 목사님 등 국내에 또 국외에 잘 알려진 칼빈주의자들의 책들을 성도들에게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또 그분들이 지은 어떤 책들을 본문으로 해서 제가 직접 강해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존 파이퍼 같은 경우는 왜 나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가 이 책을 가지고 한 30번 정도 아마 제가 강해를 했고, 웨인 그루뎀의 성경과 정치 Politics According to the Bible 이 책을 가지고도 아마 제가 한 30번 정도 강해를 했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 김남주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이 책을 가지고 한 7번, 8번 제가 강의를 했어요. 이분들의 이제 책들을 소개하면서 항상 성도들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 주의를 준 내용도 우리 교회 사이트에 이제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 6월 11일 목사 칼럼에 이제 올라온 글인데, 존 파이퍼, 근데 우리나라 말로 이제 존 파이퍼, 존 맥아더, 팀 켈러, 스티븐 로슨 등 칼빈주의자들을 가끔 언급하고 소개하는 이유, 우리 교회 이제 사이트에 올라가셔서 맨 위에 가면 구글 검색이 있어요. 그 구글 검색 이런데 존 파이퍼, 뭐 존 맥아더, 팀 켈러 이렇게 치면은 그러면 금방 다 이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2018년 6월 11일에 올린 글인데 지금까지 한 5,300명이 이제 봤습니다. 이 글에 가서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나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어떤 분야에서 나보다 잘하는 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그분의 장점을 배우고 습득해서 성도들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확신을 비롯해서 내가 믿는 바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글이나 설교에 의해 내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설교의 열정 및 감동, 목회의 열정, 또 카운셀링의 지혜, 인생의 경험 적용, 또 요새 이제 스크롤 같으면은 성화와 관련된 이와 같은 말씀들, 내가 잘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의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분들에게서 언제라도 얼마든지 배워서 내 삶에 적용을 하고, 또 설교나 목회 이제 적용을 하며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좋은 것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알려줄 것이다, 이런 내용의 글을 이제 거기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무슨 말을 썼냐 하면, 생선에 가시가 많다고 해서 전혀 먹지 않는 것을 지혜롭다 할 수 있을까요? 불필요한 가시를 잘 발라먹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지혜로운 방법임은 그것은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몇 주에 걸쳐 김남준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를 요약해서 이제 설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김남준 목사님 이 책을 이렇게 이제 강의하기 전에 제가 이 글을 이제 올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특히 이제 칼빈주의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학자들, 이런 신학자들이 쓴 책들을 이제 소개했는데, 이런 책들은 생선과 같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생선을 먹으면은 굽든지 해서 먹으면은 그 안에 이제 맛있는 고기가 있지만 일단은 커다란 뼈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건 조그만 가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발라내고 먹으면 그런 맛있는 이런 고기를 우리가 이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선에 가시가 많다고 해서 뼈가 있다고 해서 전혀 먹지 않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불필요한 가시와 뼈를 잘 발라먹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은 모든 책에 다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칼빈주의자들의 책뿐만 아니라 모든 책에. 그런데 이제 특별히 칼빈주의자들의 이제 책을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소개했어요. 생명의 말씀사를 통해서 아마 교회 전체적으로 단체로 이렇게 파이퍼나 맥아더, 뭐 팀 켈러, 김남준 목사 이런 책을 수백 권씩 이렇게 주문해서 성도들에게 보라고 이렇게 이제 한 교회는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 책들을 이제 소개하면서 늘 우리 성도들에게 여기 들어있는 좋은 것들을 먹는데 주의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절대로 극단적 칼빈주의 개혁신학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거를 제가 이런 책을 소개할 때마다 늘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 교회 이제 성도들에게 드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칼빈주의 5대 강령으로 요약이 되는 극단적 칼빈주의, 영어로 얘기하면 하이퍼 캘비니즘이라 하는 거, 이거를 피해야 합니다. 자, 이런 글, 이런 글을 이제 제가 교회 사이트에 이제 올리고 나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도 있고 교인들이 아닌 분들도 있고 왜 칼빈주의자들의 책들을 공개적으로 소개하냐, 그냥 성경만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강하게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뭐라고 대답했냐, 나중에 한번 이제 기회가 되면 왜 극단적 칼빈주의를 믿으면 안 되는가, 이걸 신봉하면 안 되는가를 제가 이제 설명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요즘 교회 안팎에서 이것에 대한 이제 설명 요구가 있어서 그냥 오늘부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시리즈를 이제 구상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모으고 오늘부터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왜 칼빈주의가 왜 문제가 되느냐, 이걸 이제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례교가 이제 전 세상에서 가장 성도수가 많습니다. 자, 이제 침례교에도 이제 교리가 있잖아요. 이걸 우리 뭐 침례교 교리라고 하든지, 침례교 이제 교리, 믿음이라고 하든지, 여기 이제 침례교 교리나 믿음의 이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 사람의 말이나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학 체계가 아니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도 결국은 무언가 하나의 이제 그 믿음의 그 체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침례교회 안에도 침례교인들이 믿는 전통적인 그런 구원관이 있어요. 그 구원관은 칼빈주의도 아니고 알미니안주의도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사실 장로교, 아니면 장로, 우리는 개혁교회라고는 그렇게 부르지 않고 대개가 이제 장로교회라고 부르지만 미국 안에 이제 개혁교회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 개혁교회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이제 전체 프로테스탄트가 있고 사실 원칙적으로 침례교인들은 본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침례교까지 다 포함해서 프로테스탄트라고 이야기할 때 그 전체 인구에 장로교 아니면 개혁신학을 이제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은 10%도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미국 내에서 또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소수에 속해요. 다시 말해 영향력이 큰 그런 그 집단이 아닙니다. 당연히 침례교회와 또 침례교회에서 이제 갈라져 나온 우리가 이제 이벤젤리컬 처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복음주의 교회들이 미국 내에서는 훨씬 더 교회 수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성도 수도 이제 많습니다. 근데 지난 20년 또 30년 정도 아까 말씀드린 존 파이퍼, 그다음에 존 맥아더, R.C. 스프롤, 엘버트 몰로, 폴 워셔, 웨인 그루뎀, 그다음에 팀 켈러 등 국내에 이제 잘 알려진 칼빈주의자들은 개혁 신학자 아니면 목사들이 어느 면에서 이제 칼빈주의 돌풍, 그래서 400년, 500년 전에 칼빈주의가 아니라 뉴 칼빈이즘, 새 칼빈주의다. 내용은 똑같은 건데 이게 이제 400-500년 지나서 사람들에게 이제 전파가 된다 이렇게 해서 새 칼빈이즘이라고 하는 이런 그 돌풍을 일으키면서 침례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기 이제 시작했어요. 이로 인해 칼빈주의를 믿지 않는 대다수 이제 침례교회 내에서 여러 교회들이 갈등을 겪으며 내분이 이제 심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데이브 헌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등장을 해서 여기 이제 책을 보시면 책의 이름이 What Love Is Thi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랑이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이 책은 560쪽입니다. 조그만 글씨로 560쪽이에요.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그래서 아마 칼빈주의를 반박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기록된 책들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거의 모든 분야, 교회사까지 모든 분야를 이제 다 망라하면서 그러면서 칼빈주의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다 해석을 해놓은 이와 같은 책입니다. 자, 이 책의 이제 1장에 가서 보면 이 데이브 헌트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저자인데 왜 데이브 헌트가 이 책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560쪽을 짓고 그 안에 보면 참고문헌이 수백 개가 이제 들어있는데 그거를 다 참조하면서 혹시라도 이제 잘못된 말을 쓰면 안 되니까 다 참조하면서 이렇게 두꺼운 책을 560종이나 된 이런 책을 지으려고 하면 그럼 여러분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작업이 아닌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작업을 하게 되었는가. 1장에 이제 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데이브 헌트는 미국 내에서 또 영국에서 아주 잘 알려진 복음주의 저자고 강연자고 설교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 곳곳에 또 특히 미국의 여러 곳에 다니면서 이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자기가 이제 집회하는 가운데 지난 한 20, 30년 동안 가장 많이 사람들로부터 들은 말이 뭐냐. 칼빈주의자들의 주장 때문에 교회들이 분열되고 있다. 가는 곳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칼빈주의 목사가 초빙이 돼서 오면 교회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고 뭐 교회 담임 목사가 있고 이제 부목사가 있고 이제 부목사를 초빙하거나 이러면은 그러면 뭐 메가더 목사님의 이와 같은 그 대학 뭐 다닌 사람 좋다 그랬으니 초빙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오자마자부터 그냥 계속해서 칼빈주의를 이제 가르치니까 교회 안에 분열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오랫동안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책을 짓기로 이렇게 이제 작정을 하고 560쪽 분량의 이제 책을 저술도 하고 또 여기에 관련된 이제 영상을 찍기도 하고 말씀드린 대로 560쪽 작은 글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칼빈주의 거의 모든 문제를 이 책에 이제 다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 조그만 주제로는 왜 칼빈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리를 믿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구원 교리예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근데 이제 칼빈주의로 들어가게 되면 구원 받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자,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중생이 먼저냐 이걸 이제 풀어서 설명하면 여러분은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아서 믿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어서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매우 중요한 문제잖아요. 우리 구원하고 관련된 그런 문제니까. 자, 여기 이제 존 파이퍼 목사님의 유튜브 거기 가서 보면은 구원받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먼저 리제너레이션, 하나님이 다시 살려놓으면 그러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칼빈주의자들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구원시켜 놓으면 비로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인데 저와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한다. 그 이후에야 사람이 비로소 믿을 수 있다는 이런 주장을 이제 이분들이 이제 펼치는 겁니다. 자,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 그 다음에 믿음 이런 거 관련된 모든 구절 여러분이 가서 찾아보시면 사람이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렇죠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구조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0장 9절 10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놓으면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겁니다.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고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건데 칼빈주의에서는 제가 이제 다음번에 자세하게 칼빈주의 이제 5대 강령을 이제 설명하겠지만 칼빈주의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살려놓아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게 구원의 방도에 있어서 완전히 서로 다른 거잖아. 하나는 믿어서 구원받는 거고 하나는 구원받아서 믿는 거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더구나 구원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목사로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게 맡겨진 양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제가 가르쳐야 될 이와 같은 책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칼빈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이제 없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칼빈주의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잘못된 이와 같은 견해가 들어있어요. 자, 칼빈의 이중예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 책을 갖고 나왔는데 이 책의 이름이 여러분도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다. 제가 이 책을 얼마를 주고 샀냐? 2만 9천 원을 주고 사서 이게 600쪽 책이에요. 왜 이 책을 샀냐? 한 글자라도 잘못된 정보를 제가 주지 않고 있는 그대로 여기에 적혀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책을 산 거예요. 영어도 이미 샀는데 영어로 하면은 또 제가 번역하면은 또 제가 마음대로 번역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여기에 기록된 걸 그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두꺼운 책 600쪽이나 되는 이런 책을 제가 이제 산 겁니다. 여기에 가서 보면 상중하로 돼 있어요. 이게 600인데 앞에 건 더 두껍고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전체가 한 1800페이지 이렇게 되는 엄청난 규모의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가서 보면 21장 이 책이 이제 499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가서 보면 21장의 제목이 영원한 선택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 영원한 선택에 의해 어떤 사람은 구원에 또 어떤 사람은 멸망에 처하도록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칼빈의 이중 예정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위키백과라는 게 있어요. 그 위키백과에 가서 예정, 영어로 프리데스티네이션 하고 이렇게 치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작정이 되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작정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것, 인간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 심지어 죄까지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작정했다는 이런 시나리오에 의해 이미 그 안에 적혀 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시나리오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와 같은 그 결론이 이제 나오게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책에 21장 5항 거기 가서 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 이게 507쪽에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 시나리오가 어떻게 돼 있냐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이 책에 있는 거를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기 때문이다. 각 사람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한쪽 결말에 이르도록 창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이 되었다. 아니면 사망에 이르도록 예정이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칼빈의 이제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분들의 이제 표현에 따르면 이 세상 창조가 되기도 전에 구원받아 천국에 갈 자, 그 다음에 저주받아서 지옥에 갈 자가 이미 하나님의 작정 시나리오에 의해서 예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믿으려고 해도 이 사람은 버림받은 자로 이 사람들이 이제 표현에 따르면 유기가 된다는 거예요. 지옥불 속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 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24장 이제 17항에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그런 그 항목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 있어요. 요한 웨슬리가 이와 같은 그 칼빈주의 이런 말을 듣고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할 필요가 어디에 있냐. 이미 어떤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도록 정해져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은 믿으려고 하든지 믿지 않으려고 하든지 이미 구원받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구원받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도 이미 저주를 받아 지옥에 가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려고 노력해도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더 나아가서 성경이 왜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왜 필요하고 설교가 왜 필요하고 전도와 선교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 이와 같은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자,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 땅에 뭐 수백억 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뭐 반쯤은 예를 들어 지옥에 간다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뭐 100억이든 200억의 그런 사람들을 지옥에 떨어지도록 이미 작정을 하시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시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작정이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옥에 넣는 걸 그렇게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중에는 믿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미 유기가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존재들이다. 자, 그래서 이런 그 반론을 펼치면 데이브 헌트의 이야기예요. 칼빈주의자는 항상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당신이, 형제님이 칼빈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칼빈주의는 아주 심오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공의를 믿어야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된다. 오늘도 사실 제가 차를 타고 오면서 존 파이퍼가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듣고 왔어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거 이해하기 어려운 거지만 그저 하나님의 공의, 그렇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주권 이런 거 그냥 인정하고 그대로 믿어야지 이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본인이 이야기하면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거다. 자, 구원에 대한 이런 교리가 이렇게 심오해서 어떤 사람이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공부해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 수 없다면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수십 시간, 수백 시간을 공부해도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런 칼빈주의 같은 그런 이 예정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많은 칼빈주의자들이 죽을 때까지 고민하는 게 뭐예요? 나는 선택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아는 게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걸 다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나는 구원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가지고 평생 고민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빌립보 감옥에 간수가 이제 구원받잖아요. 간수가 바울과 그 다음에 실라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30절에. 선생들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두 사람이 뭐라 그래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렇죠?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모든 말이 다 공허한 말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 이 간수가 만일에 구원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이게 여겨지지 않고 처음부터 택자가 아니라 비택자로 이렇게 하나님이 작정을 해놓으셨다고 하면 이 모든 말이 다 헛된 말이 이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이제 표출이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불 속에 들어가도록 작정을 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을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전달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헌트의 책의 제목이 뭐냐면 What love is this?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사랑이냐?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목이 뭐냐? 칼빈주의는 성경의 하나님을 잘못 표현한 것이다. Misrepresentation of Calvinism.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다시 오신다는 그런 약속, 지금 재림의 약속 이걸 계속 늦추시잖아요. 왜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행이 늦냐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성경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게 그게 하나님의 심정인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예,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불 속에 떨어지도록 유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을 해놓으셨다고 하면 그냥 성경하고 이 두 개가 꽝 부딪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속성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기에 비성경적인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헌트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존 메가더 목사가 자기가 만든 스타디 바이블 이걸 이제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스프롤이라고 하는 분이 옛날에 이제 제네바 성경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제네바에서 칼빈주의자들이 만들었던 이와 같은 제네바 성경인데 이거를 뉴 제네바 성경이라고 해서 칼빈주의 교리를 잔뜩 이제 집어넣은 이와 같은 그 제네바 바이블이라고 하는 걸 이제 펴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개혁주의 이제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님이 있어요. 나는 장로교인이다. 왜 장로교인이냐? 장로교 신앙, 즉 개혁주의가 칼빈주의 가장 순수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칼빈주의 가장 순수한 형태가 이제 이 개혁주의다. 자, 그다음에 존 파이퍼가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칼빈주의 5대 강령의 은혜 교리는 오랫동안 성도들이 간직해온 성경적 복음의 시실과 날실이다. 여러분, 옷을 만들려고 하면 시실이 있고 날실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옷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적 복음의 아주 기본 재료가 되는 게 칼빈주의 5대 강령이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레나스 코프스라고 하는 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혁신학의 이제 칼빈주의는 가장 명백하고 순수하게 표현된 성경적 기독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걸 뒤집어 말하면 칼빈주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순수하지 못한 복음 아니면 덜 순수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이제 되니까 열등한 그런 성도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칼빈주의를 믿어야 예, 정말 훌륭한 그런 성도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열등한 성도가 된다고 하는 이런 말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열렬한 이제 칼빈주의자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존 거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분은 칼빈주의는 기독교를 표현하는 다른 이름이다.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칼빈주의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칼빈주의를 다시 이야기하면 기독교를 표현하는 다른 이름이니까 칼빈주의를 믿지 않으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는 것 같잖아요. 자,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웨슬리도 있고 무디도 있고 그다음에 노예 상인이었다가 나중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좋은 그와 같은 노래도 지었던 유명한 존 뉴턴이라는 그런 목사님도 있고 존 버년이라는 분도 있고 금세기 들어서 유명한 빌리 그레암 또 레프트 비하인드 같은 거 이런 소설을 써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팀 라헤 이런 모든 목사님들이 다 뭐예요? 칼빈주의자가 아니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그런 기독교인들로 사람들에 의해 이게 존경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거스너가 뭐라고 얘기하냐? 칼빈주의는 기독교를 표현하는 다른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런 모든 분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도 칼빈주의를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독교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와 같은 스타일의 매우 교만하고 거만한 이와 같은 말들을 20, 30년 동안 미국 교회에 이제 쏟아놓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칼빈주의자들 때문에 교회 분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지니까 결국 미국 남침례교회, 남침례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단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2012년 가을호와 2013년 봄호에서 자기들이 만들고 있는 신학 저널이 있어요. 목사들이 다 보고 신학교 이제 교수들이 이제 저술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학생들이 보게 되는 그 신학 저널의 전체 면을 다 할애를 해서 전통적인 침례교인들의 구원에 관한 믿음에 관한 진술문을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 가서 보시면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는 2012년 가을호에 나온 건데 이 저널의 85쪽 전체를 다 일부 이렇게 해서 전통적인 침례교인들이 구원에 관한 믿음 이렇게 전체를 다 적었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빨간색으로 된 건 2013년에 나온 거 이건 91쪽인데 이 저널이라고 하는 건 정말 연구자들, 학생들, 교수들, 목사들이 이제 보는 이와 같은 전문적인 그런 그 잡지잖아요. 학술 논문이잖아요. 여기 전체를 다 할애를 해서 전통적인 침례교인들이 구원에 관해서 어떻게 믿고 있느냐 이거를 진술문을 거의 어떻게 한 180페이지 진술문 이제 적은 거예요. 여기에는 자세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뭐고 하나님의 주권이 뭐고 인간의 책임이 뭐고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이런 거를 성경 말씀을 토대로 이 모든 교리를 설명하는 글들, 이 글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 다 침례교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이제 지은 그런 글들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쳐갖고 Anybody can be saved,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제목의 책으로도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자, 이 책을 가서 보면 앞부분에 어떻게 교단 차원에서 이 두 번에 걸쳐서 1부, 2부로 이와 같은 진술문을 내게 됐냐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 내 소수의 칼빈자들에 의해 교회 내부에 이제 분열이 생기고 있다. 우리는 그들의 칼빈주의 믿음의 자유를 인정한다. 그들이 무엇을 믿든지 우리는 그 자유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성경에 근거해서 대다수 침례교인들이 전통적으로 이렇게 믿고 있다는 것을 교단 차원에서 밝힐 수밖에 없다. 이 정도로 지금 문제가 이제 심각하게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왜 한국에서 이와 같은 그 시리즈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잠깐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미국 남침례교회 이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이와 같은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 저는 목사로서 대다수 침례교인들, 침례교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본인들이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야기해요. 침례교인들만큼 성경을 많이 읽는 이와 같은 성도들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다수 침례교인들은 본인들이 성경신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신자들, 바이블 빌리버들이 성경대로 믿어온 것, 지금 믿고 있는 것을 믿고 가르쳐야 될 책무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저 목사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믿어야 될까를 제가 마땅하게 가르쳐야 될 이와 같은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이제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그 권면의 말을 이제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1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온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로 삼으사 목사를 감독자를 이제 삼으셔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하나님의 피인데 그 피로 사신 그 교회, 그거를 먹이도록 목사에게 책무를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가게 되면 그럼 이 교회 안에 악한 이리들이 이제 들어온다는 겁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도 들어오고 너희 중에서도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한 사람이 일어나리라. 그러므로 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무려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한 이와 같은 데서 직접 어느 면에서 목회를 하면서 눈물 흘리며 가르쳐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 이제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떠나면서 거기 있는 이 목양자들, 목사들에게 양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좋지 않은 그런 교리로 양들을 잡아먹거나 이렇게 상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이게 제게 해당되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믿는 바, 성경에 있는 바를 지금 이 시간에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읽고 그 읽는 것을 통해 믿는 바를 가르치지만 이것을 믿고 안 믿고는 듣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과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결정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강압적으로 믿어라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아니면 교회에서이나 와서 모든 성도들이 있을 때 이제 가르치면 되지만 지금은 교회에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또 이런 교리로 인해서 교회 내부에 실족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동영상을 교회 채널에 올리고 성도들이 이제 볼 수 있게 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이제 사정이 이제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신자들이 이제 공통 견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뭐 10번이든 15번이든 하여튼 시간이 나는 대로 칼빈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한다. 이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데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저의 사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의 사적인 견해가 아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연구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연구자입니다. 연구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저자 또 유명한 책 그 다음에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 그대로 엄선된 그런 자료만을 제가 읽고 제가 소화한 뒤 가능하면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저의 사적인 견해라고 몰아붙이고 또 이렇게 아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야에 어느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한 세계에서 제일 훌륭하다 하는 이런 분들의 이런 글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어떤 걸 이용할 거냐. 남침례 교단에서 아까 편했던 1부와 2부 전통적으로 우리 침례교 성도들이 믿고 있는 그 구원에 관한 진술문 그런 것들을 제가 그대로 이용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칼빈주의를 반박하는 그런 그 글 아니면 책 중에 아마 지금까지 팔린 것 중에 가장 많이 팔린 그런 책이 데이브 헌트라고 하는 분이 지은 이 책 What Love Is This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560쪽 정도 이제 되는데 이분은 저자고 변증학자고 그다음에 이제 베레안 콜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관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 천주교, 몰몬교, 창조, 진화, 뉴에이지, 그다음에 칼빈주의 재림에 대한 그 예언들 이런 책들을 한 30여 권은 이제 저술했는데 거의 모두가 아마존의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책을 보면서 미국에서 단일교회 이렇게 여러 개 이제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갈보리 채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보리 채플. 갈보리 채플의 가장 높이 있는 분이 척 스미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인데 이런 분이 너무 훌륭하고 필요한 책이다 이런 그 추천사를 썼고 Left Behind 쓴 유명한 그 팀 라이 목사는 21세기 그리스도인들 위해 저술된 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 이 책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정도로 이런 중요한 책이에요. 또 미국의 이제 신학교 가운데 가장 큰 신학교가 버지니아에 있는 리버티 대학입니다. 리버티 대학 종합대학인데 여기에도 유명한 엘머 타운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교수님이 있어요. 이 책 반드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제 추천한 그런 책이 데이브 헌트의 What Love Is This 이렇게 이제 된 책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노르만 가이슬러라고 한 이런 분의 책을 또 이제 사용할 거예요. 노르만 가이슬러는 1932년에서 2019년까지 이제 살았던 분인데 전 세계 최고의 변증학자. 이건 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할 거 없이 어느 누구에게 물어도 20세기, 21세기 최고의 변증학자가 누구냐? 거의가 다 노르만 가이슬러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신학대학교 이제 교수고 또 특별히 신학교 중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내 신학교가 많지만 신학교 중에서 하버드 대학, 뭐 MIT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신학교는 미국 텍사스 주에 있는 댈러스 신학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댈러스 신학교에서 뭘 가르치느냐? 10년 동안 조직 신학을 가르쳤어요. 조직 신학이라는 게 모든 걸 다 변증하는 이런 걸 하는 건데 그 세계 최고의 그 신학대학에 조직 신학 이거 이제 이 분야를 이제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가서 보면은 위키백과를 가서 보니까 90여 권의 책을 저술했어요. 이분이 쓴 조직 신학은 자그만치 1600쪽이에요. 영어로 다 1600쪽. 이분은 로마 가톨릭 교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단들, 비교 종교, 철학, 칼빈주의 등 여러 분야에서 정말 말 그대로 세계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이에요. 자, 이분이 어떤 책을 졌냐? 또 그중에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저희가 가서 보면 Chosen but Free. 하나님이 선택하셨지만 그렇지만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다. 이런 책을 쓰면서 저 전체가 다 칼빈주의를 논박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을 있는 그대로 제가 이제 사용을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우리 이제 근본주의 침례교 이 분야에 가장 유명한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름이 데이빗 클라우드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제 몇 차례 저희 이제 침례교 쪽에서 이제 초청을 해서 오셨어요. 네팔에 있는 선교사님인데 성경적인 근본주의 자료는 여기 wayoflife.org입니다. wayoflife.org.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은 성경적인 근본주의자는 여기에서 이제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여기 상단 메뉴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러면 중간쯤에 프리 이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저주는 전자책이 있어요. 누구나 알아야 될 것들을 이분이 많은 책을 줬는데 누구나 알아야 될 것들 이거 돈을 사고 이렇게 돈을 내고 사라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 94개를 무료로 줘요. 그래서 킨들로도 볼 수 있고 PDF로도 볼 수 있고 뭐 락음악 문제, 오순절 은사주의 문제, 현대 성경 문제, 진화론, 뉴에이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개가 뭐냐? 그 다음 장으로 이제 가서 보시면 그러면 가서 캘빈이즘 디베이트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184쪽이에요. 이것도 빼곡하게 써놓은 거예요. 칼빈주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고 그다음에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인간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성경이 왜곡됐는지 이런 모든 걸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구나 그냥 다운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무료로 돼 있는 이런 책이에요. 아주 분석이 이제 잘 돼 있습니다. 이 책의 거의 대부분을 이미 우리가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미국의 이제 커네티컷주에 가면은 미들타운 바이블 처치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미들타운 바이블 처치. 미국에 가면 침례교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이와 같은 그 이벤젤리칼 교회 중에 이제 하나가 이름이 바이블 처치예요. 성경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름은 middletownbiblechurch.org 이렇게 돼 있어요. middletownbiblechurch.org 여기에 가면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도 소개한 대로 이 세상에 있는 성경 사이트 중에 성경 공부 자료가 가장 많고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이 사이트가 middletownbiblechurch 사이트예요. 왼쪽에 가면 16개 이제 메뉴가 있습니다. 16개 메뉴. 그 16개 메뉴 중에 저 밑으로 가면은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탭이 있어요. 16개 중에. 그래서 그 개혁신학 이 안에 들어가서 저걸 누르면은 그만 70개, 80개 기사가 쭉 뜹니다.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 놓은 그런 분석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늘은 이제 특별히 뒷부분에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로는 그럼 한국 사람이 좀 지은 걸 없냐? 제가 이제 쭉 찾아보니까 이 512쪽으로 돼 있는 천하무적 아르뱅주의라고 하는 이런 책이 신광훈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에 의해서 이제 저술이 됐습니다. 포이에마라고 하는 이런 출판사에서 이제 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이거를 저술한 목적은 뭐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윤리가 실종이 돼 있다는 거야. 교회가 이게 세상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정말 무슨 도덕적인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봐도 너무나 비상식적인 게 많고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봐도 너무나 비윤리적인 이런 행동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걸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가서 봤더니 한국 교회는 칼빈주의하고 그다음에 알미니안주의 그러니까 아르에서 그 아르를 따오고 그다음에 이제 칼뱅에서 뱅을 따와서 아르뱅주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에서 자기에게 편리한 것들만 다 취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천하무적이 되는 거 이것만 갖고 있으면은 이거 이제 대표적인 그런 집단이 구원파다. 구원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이렇게 적어 놨어요. 말 그대로 비윤리적이잖아요. 뭐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오대양 사건도 그렇고 뭐 이거 성도들 돈을 갈취하거나 이런 거 이제 보면 정말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칼빈주의하고 그다음에 이 알미니안주의에 자기에게 필요한 이 장점들만 딱 따갖고 그걸 교리로 딱 만들어버리니까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자, 어쨌든 512쪽이에요.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읽기가 쉽게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제 저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를 이해하려면은 한국말로 이제 적혀 있으니까 누구라든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엔 이분이 제시하는 칼빈주의도 아니고 아르뱅주의도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제시하는 이와 같은 그 대안이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대안은 굉장히 빈약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 책을 소개하지만 여러분에게 이제 경고를 조금 드려야 될 것은 이 저자가 뉴스앤조이하고 상당히 좀 밀접한 이런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심정적 좌파든지 좌파일 그런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걸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그걸 알고서 전체를 읽으면은 한국말도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어느 면에서 상당히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인용을 좀 할 거고 일곱 번째는 칼빈주의자들이 가장 애용하는 게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미국 플로리다주에 가면 제임스 낙스 목사님이 있어요. 이 낙스 목사님이 쓴 칼빈주의 분석이라는 이런 책자가 있고 로마서 이제 강해가 있는데 이런 걸 사용을 해서 9장, 10장, 11장이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가, 거기 나와 있는 예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게 뭘 이야기하는가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칼빈주의 그다음에 이런 그 문제 알미니안주의 이런 걸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교회사를 이해해야 돼요. 교회사. 도대체 왜 어떤 상황에서 이런 게 발생을 했는가? 이거를 이해 못하고 그냥 교리만 쭉 나열하면 그러면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적 상황이 무엇이었고 그래서 이런 어떠한 그 시대적 상황과 근거를 가지고 이런 교리가 만들어졌는가? 이거를 이해해야 그래야 여기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사 여러 종류의 그 교회사 책을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칼빈주의자들의 이제 주장을 제시하고 왜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지 않다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믿고 있는지 그 근거를 이제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원, 예정과 선택, 예지, 교회사 등을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교리 이런 것보다도 전반적으로 정말 아주 깊숙한 그런 그 구원에 관한 거, 하나님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그런 강의 시리즈가 될 거다. 뭘 비판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성도님들이 듣고 성경과 비교해서 이제 판단하면 돼요. 제가 목사라고 해서 제가 말한 거니까 무조건 다 믿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글을 마치면서 개혁신학 칼빈주의 좋은 점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점, 긍정적인 점. 이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들타운 바이블 처치 거기 가서 보면 조지 젤러라고 한 분이 이제 거기 글을 다 이제 써놨는데 그분이 이제 분석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미들타운 그 바이블 교회 거기 아까 말씀드린 리폼드 Theology 그 섹션을 가서 누르면은 그러면 처음에 뭐가 나오냐? Dangers of Reformed Theology. 그래서 개혁 신학의 위험성들 이런 제목의 이제 글이 나옵니다. 그 글 거기 1장에 가서 보면 거기 1장 그 제목은 개혁 신학의 위험 요소들인데 거기 1장에 가서 보면 개혁 신학 칼빈주의의 좋은 점, 긍정적인 점이 이제 나와 있어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가서 보면 모든 것을 시험해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시험을 해보고 프루브해보고 그리고 좋은 것으로 발견되면 그걸 꼭 붙들라는 거예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빛 아래에서 시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검증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개혁신학, 그 다음에 칼빈주의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공정하게 그들이 믿는 바를 제시하고 성경이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런 걸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런 분석이 공정하고 정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도록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기를 이제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개혁신학, 칼빈주의 문제들 이야기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분들, 말 그대로 칼빈주의자들, 개혁신학 추구하시는 그런 분들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아주 신사적인 거죠. 좋은 것들. 먼저 좋은 것들 이야기하고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는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겠다. 자, 이분들은 대개의 경우 보수적인 믿음을 가진 분들이다. 보수적인 분들이야. 리버럴한 그런 분들이야. 우리 장로교 안에도 기장이라고 하는 데가 있잖아. 또 만신대 이런 데가 있잖아. 여기는 아주 리버럴한데요. 이건 아주 예외적인 거고 그런 거 제외하고 그리고 제외하고는 다 보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인다. 첫 번째, 이분들은 66권의 그 성경을 교리와 실행의 유일한 근거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개혁주의 전통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의 영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경에 어떤 종류의 오류도 없다는 그러한 확고한 믿음을 대부분의 이 개혁주의자들이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사야서 66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그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분들은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믿음이 뭐야? 이신칭의라는 게 있었잖아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에 의해서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 직분을 소유했다는 거. 성경의 유일무이한 권위, 이런 것 등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천년 이상 지속된 중세 카톨릭 암흑시대에 이러한 진리들을 백성들에게 알려준 종교개혁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어떤 면에서 무지도 있고 이들이 잘못한 그런 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올바르게 높이는 그런 분들이다. 사람의 타락과 부패를 알고 개혁자들은 가장 추악한 죄인에게까지 미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개혁자들과 함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기뻐해야만 된다. 이거 좋은 면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이분들은 사람의 부패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 혹은 전통은 오늘날 교회 아주 팽배한 게 뭐냐, 사람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지는 거거든, 교회 내에서. 그래서 이분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개혁주의 신학은 죄인인 사람은 낮추고 모든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높이려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처럼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영광이 그분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개혁주의자들이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개혁주의 체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죄를 심히 멀리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윤리, 뭐 예를 들어 낙태하면 안 된다, 동성애하면 안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아주 존중심이 있고 특별히 십계명에 나타난 윤리적 규범을 아주 존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다. 여섯 번째, 개혁주의 진영에서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매튜 헨리라고 아주 유명한 주석가가 있죠. 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미국의 큰 각성을 이끌었던 이런 분도 있고, 근래에는 로이드 존스도 있고 파이퍼도 있고 메가더도 있고 뭐 그루뎀, 그 다음에 스프롤, 그 다음에 이런 여러 유명한 사람들이 개혁주의 진영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했고 그분들의 주석이나 설교는 여러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람들의 책을 소개를 한 겁니다. 다만 뼈하고 가시는 발라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개를 한 거예요. 은혜의 시대에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말씀을 늘 바라봐야 한다는 걸 가르쳤어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해 애를 쓴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이걸 이제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삶이다. 자, 특별히 일곱 번째, 현 시대에는 개혁주의 신학 전통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견해를 널리 퍼뜨리는 공격적인 방식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장로교 아니면 개혁교회는 말씀드린 대로 교세가 크지 않아요.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파이퍼, 몰로, 뭐 스프롤, 메가더 이런 켈러 등은 교회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쓴 책들을 통해서, 영상들을 통해서, 자료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믿음을 특별히 지난 20년, 30년 동안 미국 내 여러 교단에 널리 이제 확산해 왔어요. 그래서 신학이, 그들의 신학이 옳든 그르든 이렇게 책과 문서를 통해 자기들의 믿음을 널리 전파하려고 하는 그런 능력, 열심 등은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젤러가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의 자세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칼빈주의가 핵심인 개혁주의 신학에 대해서 일곱 가지 이제 좋은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외에도 좋은 점이 또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저는 칼빈주의 개혁신학의 문제점, 우리 눈으로 볼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목사이기 때문에 알려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젤러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는 결코 그들을 우리의 원수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로 여김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그러니까 젤러도 이야기한 거고 저도 이제 그렇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두세 달에 걸쳐 우리가 칼빈주의 바로 알기 이제 강의를 할 때마다 우리가 늘 이거를 기억해야 된다. 원수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와 같은 형제 자매로 우리가 그들 여기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전한다. 자, 그럼 범인은 뭐냐? 칼빈주의라고 하는 거는 칼빈의 모든 신학체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는 이번 강의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좁은 의미의 칼빈주의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주권, 하나님의 속성, 사람의 자유의지, 사람의 책임, 믿음은 뭔가, 다시 태어나는 건 뭔가, 예수님 피의 효력이 누구에게 미치는가, 구원의 안전보장, 이런 것 등 주로 사람의 구원과 관련된 이런 것들만 이제 다룰 거예요. 칼빈주의 핵심은 보통 칼빈주의 5대 강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 그림을 가서 보면 칼빈주의 5대 강령, 영어로는 튤립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전적인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도의 교훈이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이 5대 강령, 영어로 얘기하면 5 points of 이제 칼빈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5대 강령을 다 믿는 사람들을 보통 미국에서는 극단적 칼빈주의라고 얘기해요. 극단적 칼빈주의, 하이퍼 칼빈주의자다, 아니면 하이퍼 칼빈이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되니까 또 칼빈주의자들 가운데서 나는 세 개만 믿는다, 나는 네 개만 믿는다, 그래서 3 포인트 칼빈이스트다, 4 포인트 칼빈이스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면에서 온건한 칼빈주의자, 합리적 칼빈주의자, 영어로는 마더릿 칼빈이스트다 이제 그렇게 불리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는 논의를 하는데 핵심은 칼빈주의 5대 강령, 다시 말해 극단적 칼빈주의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칼빈주의라고 이야기하면 극단적으로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신봉하는 이런 체제, 이거에 대한 이와 강해를 이제 우리가 할 걸로 이렇게 범위를 이제 좁힙니다. 마지막으로,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 왜 이런 극단적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냐? 균형이 깨진다는 겁니다. 균형. 자,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의 약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많은 경우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균형이 깨진다는 거예요. 특히 어떤 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실수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체제로 얽어매는 데서 거기서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어떤 구절을 읽고 해석할 때 그 문맥에 따라 그 구절이 말하는 데를 그대로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알려진 신학 체제,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런 신학 체제로 그 체제를 그 구절 안으로 밀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믿는 일이 생기면은 그러면 평생도록 공부를 해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불균형에서.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강령은 한마디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학 체제, 또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철학입니다. 철학. 철학 체제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 이제 다섯 가지 강령이 있는데 첫 번째 강령, 즉 사람의 전적인 타락이라는 이 강령에 이제 붙들려 갖고 이 칼빈주의자들이 이제 주장을 따르기 시작하면 필연적으로 거의 자동으로 나머지 네 개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첫 번째까지 딱 빠지면 그 다음에 다섯 가지가 줄줄줄줄 그냥 체인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강령을 믿으면 거의 백발백중 나머지를 다 믿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가 깨지면 이 시스템 자체가 붕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빼지면 나머지가 다 붕괴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가 깨지면.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거든 뭐 세 번째 거든 하나 믿기 시작하면 여기 전체를 다 올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이제 돼 있다.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이나 신학이 아니라 성경이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예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해 말씀드려요. 제 말을 믿지 말고 제가 하는 그 말이 성경하고 비교해서 맞으면 성경을 믿기 바랍니다. 성경을. 칼빈주의 논쟁은 지난 450년 동안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서 꾸준히 이어져 내려왔기 때문에 제가 뭐 두 달, 세 달 이렇게 설명한다고 해서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찍을 수 없어요.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뭐 두세 달 뭐 이렇게 강의를 한다 그래서 이 문제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내게 맡겨진 성도들에게 최선을 다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목사의 책무이기 때문에 또 교회 안에서 내부에서 외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이 말씀을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또 이거는 결코 논쟁하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누구든지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본인이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해서 믿으면 돼요. 뭐 논쟁하거나 할 필요가 이제 없는 겁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우리는 진리를 위하는 일만 하는 성경 신자들이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다.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시편 119편 130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준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모토가 되길 원합니다. 성경대로 믿는 단순한 자들, 사람이 만들어 놓은 철학적인 체제 같은 이런 거, 인간적인 어떤 칼빈주의라든지 이런 체제, 이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대로 믿는, 단순하게 믿는 이러한 성경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내려온 베프티스트, 침례성도고 성경신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두세 달 동안 이런 이제 강해가 이제 진행이 되는 동안 저도 은혜를 받고, 야, 정말 구원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죠? 구원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이거 확고하게 저와 여러분이 다시 배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많은 그런 그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좋은 그런 그 도움이 되고 이게 변증하는 거잖아요. 변증은 남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믿는 거를 이렇게 밝히 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성숙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강해도 목사가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고려해서 앞으로 두세 달 동안 칼빈주의 바로 알기란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